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저희 심령을 깨우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독교적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다른 모든 덕행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랑은 다른 모든 덕행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본문에서는 이제 평강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4절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 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와서는 그 주제가 사랑에서 이제 평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본래 평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본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미래 일들을 걱정하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왜 그들이 점술가를 찾아갑니까?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떠나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이제 후회하고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 18절에 보면은 그의 한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것이 탕자가 한 한탄의 말입니다. 먼 타국에서 극한 궁핍 가운데 마음은 너무나 공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보면 그의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인간의 마음이 꼭 탕자의 그 마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그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은 그곳까지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곳에 홀로 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평강을 얻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돈을 많이 벌면은 일평생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지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어느 재벌가의 두 아들의 싸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많은 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대단히 편치 않지요. 그들의 내면에 돈을 많이 소유하였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증오와 또 복수심과 원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강이 따라오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을 잘 조절하면은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단코 죽을 때에도 평화롭게 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하늘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늘의 평강을 그 마음에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찌 평강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섭리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다고 했고 또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이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겼는데 그 마음이 어찌 평화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는 미래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미래에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보장된 것이라고 하면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든든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요. 미래가 확실히 영광스러운 것이라면은 현재의 고난은 능히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단히 참 놀라운 확신이지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큰 확신인 것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확실히 보장된다면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마음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기에 마음이 늘 평온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이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뷰라베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뷰라베토는 경기장 심판의 활동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기장에 보면 이제 심판이 있지요. 심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심판은 모든 경기를 주재하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경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만약 경기를 하다 어떤 선수가 반칙을 하면은 그 제재 가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우승한 사람에게 상까지 주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심판이 주재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요 말은요, 바로 그 심판이 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제 의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경기장의 심판관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주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조정하도록 또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러한 심판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 등등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인 것입니다. 막 그러한 유혹이 오면은 신자들은 마음에 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혹의 폭풍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혼란시킬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양자됨을 논박하고 반박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도록 우리를 혼란시킴으로써 우리의 평강의 물들을 혼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불경건으로 이끌 수 없다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광풍이 바다를 거칠고 사납게 만드는 것처럼 유혹의 폭풍이 몰아치면 영의 평안이 흔들리고 영혼은 동요 속에 빠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의 폭풍이 이제 거세게 몰아치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요동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그런 마음, 그죠? 그런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경기장의 심판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즉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풍랑이 높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심하게 요동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상황을 딱 주재하고 지배하여서 잠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즉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신자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즉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이제 그 신자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평온하게 되지요. 또 어떠한 유혹을 만나도 평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또 해를 당하여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이고요. 누가 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곧바로 이어서 이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부분은 개인의 평강이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그 평강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곧바로 이어서 교회의 평강,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의 어떤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그런 지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지체들로 골로새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들 사이에 평화, 평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들 서로 간에 화평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전구절에서는 개인의 평강을 말하였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곧바로 교회 모든 성도들 간의 그 평강, 즉 교회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왜 골로새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골로새 성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접붙임을 시켜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화평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하나로 연합된 그 지체들, 즉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반드시 화평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불러서 교회 안으로 불렀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서로 간에 불화하고 싸우고 다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보기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참 그것이 흉측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이제 같이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간에 평화롭게 있는 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그런 상태이고요. 만약 그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기이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손이 자기 얼굴을 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몸인데 하나인데 연합되어서 하나인데 손이 자기 얼굴을 때린다. 또 입이 발을 갖다가 물어뜯는다면은 그래서 발이 화가 나가지고 또 입을 공격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대단히 끔찍한 그런 현상이고요. 절대로 정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죠. 정상적인 몸은 지체들이 서로 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화평하지요. 오히려 서로 돕고, 그죠? 필요하면은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시키신 목적은 바로 서로 간에 화평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유호적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았을 리가 없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을 적에 그는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화평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고 여러분이 그 평화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 중에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곳에 그것을 퍼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결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가능한 대로 재빨리 재해를 만듭니다.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들의 사명은 논쟁의 불씨를 퍼뜨리는 것이며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의 진정한 후사인 여러분은 평화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히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몸에 이제 접붙임을 받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진실한 신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늘 싸움의 근원을 제공하는 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했는데 평강이 아니라 늘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지는 결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선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많이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고요. 차라리 참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고 차라리 내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분쟁하고 욕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싸우라고 교회 안으로 절대로 부르시지 않고요. 그 반대로 평강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은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과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제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진정 올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그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경기장의 심판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화평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하늘의 그 평강을 세상의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평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한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짤막한 말로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사도 바울이 감사를 이제 평강 다음에 곧바로 이제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평강과 함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평강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늘 불평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당연히 평강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와 평강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의 마음이 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였는데요. 그 찬송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평화, 즉 평강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리는, 신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러한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